제10부 몸.
1장 믿는 이와 그의 몸.
하나님의 눈에 사람의 몸이 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바입니다. 누구도 몸과 영성의 관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영과 혼 외에 우리는 또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영의 직감과 교통과 양심이 아주 강건하고 우리의 혼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새롭게 되는 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 밖의 몸이 우리의 영과 혼과 일치하는 강건함과 새롭게 됨이 없다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아직도 완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여전히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사람은 영과 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몸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과 혼만 돌보는 것은 생명에 있어서 치우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몸을 돌보아야 합니다. 몸은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몸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에 관한 성경 구절을 세밀히 읽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몸을 귀히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뚜렷하고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 되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 혈육의 몸을 입으시고 죽음을 거치셨지만 여전히 영원토록 몸을 지니고 입고 계십니다. 성령과 몸. 로마서 8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의 몸의 상태와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도우시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몸을 대하는 합당한 태도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 구절들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있어서 믿는 이의 몸의 위치를 올바르게 보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본래 우리의 몸과 영은 모두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은 후 우리는 우리의 생명으로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믿는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것이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일지라도 믿는 이라면 그의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미 본 바 있습니다. 본래 우리의 몸과 영이 죽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영은 살아났습니다. 전에는 영과 몸이 다 죽었지만 이제는 영이 살아났고 오직 몸만이 죽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이의 일반적인 상태, 몸은 죽고 영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믿는 이에게 동일한 이 체험은 믿는 이의 바깥부분과 속부분 사이에 크나큰 차이가 있게 합니다. 우리 속사람 안에는 생명이 충만하고 겉사람에는 사망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우리 영은 생명으로 충만하지만 우리는 죽을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바꾸 말해서 우리 영 안의 생명과 우리 몸의 생명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영 안의 생명은 참된 생명이고 몸 안의 생명은 단지 죽음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여전히 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의 영적 생명이 아무리 성장한다 하더라도 그의 몸은 여전히 죄의 몸이요 부활의 몸과 영광의 몸과 영에 속한 몸은 아직 얻지 못한 것입니다. 몸의 구속은 아직 장래에 속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몸은 단지 질그릇이요 땅의 장막이며 또한 천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 영과 의지에서 죄를 쫓아냈지만 그러나 몸의 구속은 아직 장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 몸에서 죄를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죄가 아직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몸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우리의 영은 사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영은 곧 생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전자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나누어 주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후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상의 수속에 불과합니다. 만일 의를 나누어 주심이 없다면 결코 칭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위치적으로 하나님의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그분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음을 말하고 11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몸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지를 말합니다. 앞구절에서는 오직 영이 살아났고 몸은 여전히 죽어 있음을 말하지만 이 구절은 계속하여 영이 살아난 후에 몸도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앞에서는 영이 살아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제 몸이 살아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죽을 몸에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우리의 몸이 죽었는가를 보았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따라 말한다 해도 이 몸은 죽은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몸은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망으로 간주하시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방면으로 몸에 비록 힘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그 자신의 생명을 표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아무런 거동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그 생명의 움직임은 사망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몸의 생명입니다. 또한 죄는 영적인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몸은 일종의 영적인 사망에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방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증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몸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몸이 영적인 의미로 이미 죽었다면 그 생명도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으로 그 사망의 생명을 이용하지 않고 영적인 생명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내주하는 생명의 영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으려 하며 할 능력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 뜻에 반대하여 싸울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해야만 몸이 그분의 뜻을 따르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직접 하나님이라고 칭하지 않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칭한 이유는 주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일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미 죽은 몸을 살릴 수 있듯이 믿는 이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을 믿는 이로 주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인 부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두 번째로 사용한 가정법입니다. 그는 믿는 이들 속에 성령께서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뜻은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 만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그분의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이 함께 공유하는 특권입니다. 그는 한 명의 믿는이라도 믿음 안에서 이것을 모르고 포기하여 이 축복의 몫을 놓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만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해 우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장래의 부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과 완전히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주 예수의 부활을 사용하여 현재 우리 몸이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 비유하였을 뿐입니다. 여기서는 이미 죽은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부활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만 죽을 몸, 곧 아직 죽지 않고 반드시 죽을 몸을 말했습니다. 믿는 이의 몸은 영적 의미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죽은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죽을 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 현 세상에서의 일이듯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심도 현 세상에서의 체험입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성령은 우리의 영에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믿는 이의 몸의 권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죽을 몸으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 몸이 정결한 몸으로 변하거나 비천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것이나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사 우리 몸을 구속하실 때에나 가능합니다. 우리 몸의 성질은 이 세상에서 영영 변개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몸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만일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길 때 그분은 회복하신다는 것이요. 만일 우리 몸에 문제가 없을 때 그분은 우리 몸으로 어떤 문제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령은 우리의 몸을 강하고 하나님의 일과 생활에 합당한 모든 요구에 부합되게 하십니다. 또한 몸으로 인해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왕국이 손상을 입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의 영에 의해 자기의 죽을 몸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믿는 이들은 얼마나 됩니까? 많은 믿는 이들이 아직도 그들의 생리적인 조성의 영향으로 영적 생명에 해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약함으로 인해 자기를 타락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질병의 속박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믿는 이의 체험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일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러한 예비를 하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 때문에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갈망이 없어서 이것이 자기와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갈망도 있지만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 그들 자신의 삶을 위하여 성령을 통해 그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믿는 이가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약속과 예비하심을 취한다면 그는 성령께서 그의 몸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일이 실질적인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구절은 믿는 이와 몸의 정상적인 관계를 빈틈없이 철저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완전히 육신의 노예가 된 믿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생명이 완전히 그의 몸 안에 갇혀있는 믿는 이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마치 두 사람 같습니다. 이들이 자기 안에 들어갈 때 자신이 아주 신령하고 하나님과 아주 친근하며 영적으로 높은 생활을 산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이 밖에 육체 안에 살 때에는 자신들이 타락하고 육체에 속하며 하나님과 간격이 있다고 느껴서 자기 육신에게 복종합니다. 몸은 그들에게 무거운 짐과 같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될 때 그들의 생활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약간이라도 연약하고 질병이 있거나 고통이 있으면 그들은 속수무책이고 자기를 사랑함과 자기 연민에 떨어져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연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한 그러므로는 앞 문장을 읽은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이 10절과 11절에 이어진 말이라고 믿습니다. 10절에서 몸은 죽은 것이라고 하고 11절은 성령께서 몸을 살아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도는 몸의 이 두 가지 상태에 근거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므로 우리는 결코 그로 인하여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셨으므로 우리는 이미 육신대로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육신은 이미 다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속박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예비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떤 장애도 없이 직접 밖에 육신에 지시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육신의 빚진자였으므로 그의 요구와 좋아하는 것과 정욕을 억제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여 살았고 많은 죄를 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이러한 예비로 육신의 정욕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할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더욱이 우리의 약함과 질병과 고통 등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요구와 욕망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을 채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므로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합당한 상태에 두는 것 외에 육체에게 다른 빚을 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도 몸을 돌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렇게 말했다면 몸에 문제가 생길 때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의식주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때로 휴식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는 먹어야 하고 목마를 때는 마셔야 하며 피곤할 때는 휴식을 취해야 하고 추울 때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결코 이런 것들에게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것들이 우리 생활의 목적의 일부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사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필요에 따라 왔다가 필요에 따라 떠나가게 해야 합니다. 결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욕망이 되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설령대로 몸에 어떤 종류의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나 다른 더 중요한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여 그것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제만의 동산에서 제자들이 잠든 것과 수가의 우물가에서 주님께서 배고픔을 참으신 것은 합당한 욕구도 이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영적인 일을 감소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는데 믿는 이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육신대로 산다면 그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의 죽을 것이로되와 다음 문구의 살리니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몸의 죽음에 대하여만 언급하겠습니다. 죄로 말한다면 우리의 몸은 죽은 것이고 결과로 말한다면 우리의 몸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면 죽을 몸은 곧 죽게 될 몸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은 한면으로 우리 몸에 성령의 생명주심을 얻지 못하게 하고 또 한면으로는 몸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죄는 몸에 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몸에 그 효력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 효력은 바로 사망입니다. 우리는 몸 안의 사망에 대항하기 위해 반드시 성령을 통해 우리 몸의 생명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은 육신 안에서 신속히 그의 일을 끝낼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성령을 우리 몸에 생명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여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몸에 생명 주시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힘입어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몸이 살려면 먼저 몸의 행실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 곧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의 오류를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이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몸으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면서도 성령께서 자기 몸에 생명을 주사 몸이 병들지 않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도록 성령께서 그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주신 생명은 그분 자신을 위하고 그분을 사에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자신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성령께서 우리로 자신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강건함과 능력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몸의 생명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믿는 이들은 이것을 주의하지 않는 한 결코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본래 우리는 우리 몸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몸의 행실을 죽일 능력이 있게 하십니다. 믿는 이는 자기 지체 중에 정욕이 어떻게 몸을 격동케 하여 정욕을 일으키고 그 지체로서 자기 정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지 또 얼마나 이것들을 처리할 힘이 없는지를 체험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혹은 성령에 의해 그는 능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스스로를 못 박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늘날 믿는 이들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함께 못 박힌 진리를 아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함께 못 박힌 진리가 많은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 일종의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구원 안에서의 성령의 위치, 성령께서 어떻게 십자가와 연합하여 일하는지를 분명히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만 있고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이룬 모든 것은 오직 성령만이 적용시킬 수 있고 그것들이 믿는 이의 체험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를 들은 후에 성령에 의해 그 진리를 우리 생명에 이루어지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이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를 아는 것은 좋은 것이나 만일 성령에 의해 성령의 능력에 의해 성령 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육체의 행실에서 해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알고 이것을 받아들였지만 이것이 그에게 조금도 효력이 없는 믿는 이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들이 실제적인 방면에서 십자가의 구원이 참된 것이었는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 없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로 체험이 되게 하는 성령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구원으로 실제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믿는 이가 온전히 자신을 버리지 않고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통해 힘입어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가 알고 있는 진리는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오직 성령의 죽이는 능력만이 몸에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성경 구절은 믿는 이의 몸에 대해 적지 않은 빛들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이 구절들을 대략적으로 보기로 합시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니라. 12절 말씀. 여기서 사도는 몸의 문제를 논합니다. 타고난 본성에 따라 말할 때 음식과 성욕과 같은 몸의 모든 요구는 자연적이고 합당하며 합법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그에게 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들을 다 유익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고 이것들에 제재를 받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꿔 말해서 믿는 이는 자기의 몸에 대하여 인간 생활 방면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13절 말씀. 이 구절의 상반절은 앞 구절의 상반절과 짝을 이룹니다. 음식은 먹을 수 있는 것이나 음식과 배가 다 폐하여지게 되기 때문에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하반절은 앞 구절의 하반절과 짝을 이룹니다. 믿는 이는 완전히 성욕의 제재를 받지 않고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몸은 오직 주를 위하며 라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좀 전에 사도는 우리에게 음식에 대한 문제를 말했습니다. 음식은 믿는 이에게 몸이 오직 주를 위한다는 가르침을 실행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인류의 타락은 음식을 위하는 데 있습니다. 주 예수님도 광야에서 음식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믿는 이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목적이 다만 그들의 몸을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먹고 마십니다. 우리는 몸은 오직 주를 위하며 자기를 위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기쁨을 위해 몸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만 우리 몸을 정상적인 상태로 보존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사도는 음란의 문제를 말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죄는 몸을 더럽히기 때문에 몸은 오직 주를 위하는 것과 완전히 상반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혼인 외의 방종함을 포함할 뿐 아니라 또한 부부간의 방종함을 포함합니다. 몸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종도 마땅히 금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모든 한계를 넘어선 것과 그것을 무시한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일인가에 관계없이 모두 절대적으로 대적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몸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주님 외에 누구도 이 몸을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몸의 어떤 부분이건 간에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 몸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몸은 의의 변기 외에 다른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몸은 우리 인격처럼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음식과 성욕이 본성의 문제라 할지라도 필요가 있을 때만 그것을 취해야 합니다. 그 필요가 채워졌을 때 몸은 여전히 주를 위한 것이지 음식과 성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은 오직 그들의 영과 혼의 성결을 추구할 뿐 영과 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 몸의 모든 신경과 지각과 행동과 생활과 일과 음식과 말 등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을 위해야 한다는 것과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결코 완전한 데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몸은 오직 주를 위하며 라는 말은 몸이 주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주를 위해 지키는 일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을 알거나 실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습니까?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병에 걸리며 고통을 당하는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몸을 완전히 드린 후에야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몸이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닌 주의 것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오늘날 그들이 여전히 자기 뜻대로 생활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채찍질이 그들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러한 말씀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아주 기이한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주님께서 다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실로 많은 믿는 이들은 몸을 너무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이 다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몸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몸이 별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안에서도 몸을 위해 준비된 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경멸하는 몸을 주께서 위하신다고 말합니다. 믿는 이는 이렇게 몸을 경멸하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다만 영혼의 죄악만을 돌보실 뿐 몸의 질병은 돌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몸의 연약함과 질병이 올 때 믿는 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주 예수님이 사람의 영혼보다는 사람의 몸을 구원하신 것이 더 많은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들을 모두 영적 의미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들은 그 질병들이 영적인 질병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당시에 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사람의 몸을 치료하신 것을 시인하지만 오늘날 주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질병만을 치료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질병은 주님께 기꺼이 의탁하지만 그들의 몸의 질병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 자신이 치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는 말씀을 잊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셨지만 오늘날에는 다만 영성의 질병만을 치료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믿는 이들 가운데서 몸은 제쳐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믿는 이의 몸을 위해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으셨고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이 영과 혼에만 제한되어 있을 뿐 몸은 조금도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당시 주 예수님이 세상에서 병을 치료하시고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치유의 권능을 체험한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일한 이유는 불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몸을 위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님은 몸을 위하시고 주님의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하는 동시에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는 위의 문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심은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자신을 드린 후에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드린 것에 따라 그분 자신을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만일 우리의 몸이 진정 그분을 위한다면 그분은 우리 몸을 위한다는 것을 체험하기 원하십니다. 몸이 주를 위한다는 뜻은 우리의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을 위하신다는 뜻은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분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 몸에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보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약하고 더럽고 죄 있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한다는 것이 아주 믿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 이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 그분은 말씀이 육체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몸이 있었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했다면 우리의 몸도 이미 그분과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죄의 권능에서 우리 몸을 해방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몸은 현재 이미 부활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위하신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몸을 위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죄에서 우리 몸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죄는 다 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죄들은 다 특별한 생리적 조성에 의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술에 취하는 것은 그의 몸이 그러한 예후와 연락이 있고 그의 몸에 그러한 특별한 요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분을 내는데 이것은 그의 몸의 조성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예민한 신경과 쉽게 자극을 받는 생리조직은 사람으로 쉽게 차갑고 딱딱해지고 무섭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의 성품이 특별한 것은 그들의 생리적 조성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더럽고 방탕하고 음란하며 불법적인 사람도 대부분 그들의 몸의 조성이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죄악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몸을 위하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몸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모든 것에 주로 신하며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취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몸을 위하신다는 것, 곧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리적인 조성이 다른 사람보다 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주님을 의지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또한 우리의 몸의 질병을 위하십니다. 그분이 죄를 제하신 것처럼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무릇 우리 몸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우리의 질병을 위하십니다. 질병은 우리 몸에 있는 죄의 권능을 나타낼 뿐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때문에 죄악이든 질병이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로, 주님은 또한 우리 몸의 생활을 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의 힘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 또한 그분에 의해 살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몸도 그분에 의해 이 세상에 사는 것임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넷째로, 주님은 또한 우리의 몸의 영광을 위하십니다. 이것은 장래에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몸이 도달하게 될 최고점은 바로 주님에 의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몸의 성질을 변개시키지 않습니다. 때가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몸을 구속하시어 우리의 몸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주님을 위한다는 이것을 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 주님께서 몸을 위하신다는 이 말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몸이 주님을 위하기를 실행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몸을 드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 자기 몸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몸을 위하시는 체험을 할 수 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범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며 자기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14절 말씀. 이것은 앞구절 마지막 어구 곧 주는 몸을 위하시니라를 설명합니다. 주 예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장래 우리의 부활도 역시 몸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 예수의 몸을 살리셨고 또한 우리의 몸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 몸을 위하십니까?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는 몸을 위하심의 최고봉입니다. 이것은 장래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말씀. 이 구절의 첫 번째 질문이 가장 기묘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만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했는데 왜 여기서는 특별히 몸을 언급했습니까? 우리의 영은 영적인 것이므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물질적인 몸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체일 수는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극히 기묘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개인적인 믿는이도 분리된 믿는이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이를 다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어떤 믿는이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의 일상생활에서 그에게 공급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는이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영적인 용어가 아니라 참된 사실입니다. 머리와 몸이 연합하듯이 그리스도와 모든 믿는이도 똑같이 연합되었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고 한량없으며 절대적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었고 우리의 혼은 그리스도의 혼과 연합되었으며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과 서로 연합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있어서 아무런 간격이 없다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우리의 몸도 역시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장래 부활의 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하나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몸을 위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위로를 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진리는 다 체험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몸에 무슨 생리적인 단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무슨 질병이나 고통이나 약함을 발견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몸을 위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그분의 몸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 예수의 몸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은 몸에 결함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믿음으로써 주와 연합한 위치에 서서 당신이 그분이고 그분이 당신이시라는 것을 시인하고 당신의 몸을 위해 그분의 모든 것을 취해야 합니다. 사도는 고린도 믿는 이들이 이러한 진리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아주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는 만일 믿는 이가 이 가르침을 안다면 그들은 많은 영적인 체험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또한 실행면에서 다음의 경계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즉, 만일 이 몸이 그분의 지체라면 우리가 어찌 감히 창기와 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16절 말씀. 여기서 사도는 연합의 진리를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기 때문에 창기의 지체가 됩니다. 믿는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기와 합하여 창기의 지체가 되게 한다면 그리스도는 어떤 위치에 서게 되겠습니까? 사도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세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 몸이 주와 합한 오묘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구절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연합의 사실입니다. 여기 17절의 말씀은 만일 사람이 몸으로 창기의 몸과 연합한다면 한 몸이 되어 그분의 지체가 될진대 믿는 이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는데 우리의 몸이 그분의 지체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관건적인 사상입니다. 다만 몸으로 창기와 합한다 할지라도 둘이 한 몸이 되게 할진대 온 존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몸이 어찌 그분과 하나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주와 연합한 사람은 그것이 영의 연합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주와 한 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는 이의 몸이 그의 영과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초기의 연합이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영 안의 연합은 믿는 이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합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 앞에서 그가 한 말, 곧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한다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연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아무 간격 없이 그분과 연합한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몸은 곧 주님의 지체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그의 몸에서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연약하고 아프며 병이 들었다면 그가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는 연합을 통해 주님의 강건하심과 능력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깨우쳐주고자 하는 것은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해서 몸으로 모든 영적인 교통과 일들을 감지하고 범사의 몸에서 증거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몸을 진동케 하거나 그분이 직접 몸을 다스린다거나 성령께서 몸에 충만해야 하고 성령께서 자기 뜻을 몸에 나타내시고 성령께서 몸의 입과 혀를 통해 말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몸으로서 성령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결국 영은 기능을 상실하고 몸은 영을 대신해 일하게 됩니다. 때때로 이러한 수고에 견디다 못해 몸이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악령들, 곧 몸을 벗은 영들은 사람의 몸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들의 모든 목적은 사람의 몸에 붙는 것입니다. 믿는 이가 그의 몸을 합당치 않은 위치에 둘 때에 악령들은 기회를 잡아 활동합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의 법칙을 따른 것입니다. 믿는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성령께서 몸 안에서 자기와 왕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령께서 몸 안에서 그와 왕래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은 믿는 이의 몸과 직접적으로 왕래하지 않고 그분의 영을 통해 몸과 왕래합니다. 만일 믿는 이들이 여전히 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추구한다면 악령들은 그가 좋아하는 이 기회를 붙잡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닌 믿는 이의 몸에 악령들이 붙는 것입니다. 몸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할 때 이것은 몸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로써 몸을 강건케 할 수 있으며 그 위치의 존귀함 때문에 조심스럽게 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몸이 영의 일을 대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성경은 음행을 다른 어떤 죄보다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음행이 특히 몸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사도가 주의 깊고 끊임없이 믿는 이들에게 음행을 피하라고 한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개 도덕적인 면에서 음행의 더러움을 주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도 우리 몸으로 다른 사람과 연합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음행만이 다른 사람과 연합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은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이든 그리스도의 지체로 창기의 지체가 되게 하지는 않는데 오직 음행만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음행은 그리스도의 지체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음행은 배나 가증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음행의 가증함을 보았다면 우리의 몸과 그리스도 연합이 확실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두 번째로 말한 알지 못하느냐입니다. 첫 번째 알지 못하느냐는 몸은 주를 위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말한 알지 못하느냐는 주는 몸을 위하느니라를 말합니다. 앞에서 사도는 이미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나아가서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은 영에서부터 몸에까지 발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몸을 성령의 최초의 거처로 여긴다면 우리는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최초에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 영과 직접적인 교통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영에서부터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을 금지하고 우리 몸을 살리는 것을 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몸에 먼저 강림한다고 생각할 때 곧 기만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성령을 우리 영 안에 거하도록 한정지어 놓을 때도 우리는 기만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몸도 몸으로서의 위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을 거룩히 분별하여 성령으로 충만되고 그분의 그릇이 되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의 몸이 이미 죽고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분은 능히 우리 몸에 성령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 생명이 우리 몸에 충만하듯이 그분의 성령은 또한 그와 같이 우리의 몸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지체로 흐를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 같이 이것을 잊어버린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때문에 그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지만 그들에게는 마치 성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시인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써 취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거룩과 희락과 공의와 사랑을 우리 혼에 가져다 주실 뿐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건강과 강건함을 약하고 피곤하며 병든 우리 몸에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의 성분을 우리의 몸에 가져오십니다. 우리의 몸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자아의 뜻과 단독적인 행동을 거절하고 주님의 성전이 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간단히 말해서 진정 주와 함께 죽었다면 성령은 반드시 우리 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만일 믿는 이가 주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이 되는 것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만일 믿는 이가 자기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보았다면 그는 얼마나 놀라고 기뻐하며 얼마나 거룩과 사랑이 충만하여 성령을 쫓겠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9절의 마지막 문구는 19절의 첫 문구의 질문에 이어진 것입니다. 즉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고 특히 당신의 몸이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와 당신의 연합, 성령의 인치심이 당신 안에 거하심으로 모두 당신의 몸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형제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몸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몸은 주를 위하는 헌신에 있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주는 몸을 위하는 은혜에 있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자기 몸을 이용하거나 주께서 우리 몸을 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분으로 자유로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면으로 이기적임과 자해와 죄악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또 한면으로는 약함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합니다.